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째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다고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원비어 씨 부모의 말을 빌어 원비어 씨가 1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면서 일본 삿포로의 미군 기지를 거쳐 13일 저녁 미국 신시내티주에 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비어 씨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사고가 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원비어 씨는 재판이 끝나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영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지만 원비어 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미한 정상회담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오는 29일과 30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경제와 범세계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력 증진과 두 나라 우호관계를 심화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등 북한 관련 사안들에 대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이슬람 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한 자신의 행정명령을 재차 저지한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예상했던 대로 연방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6개 이슬람 국가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지방법원이 이 명령의 시행을 정지시켰고 12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 3명이 이 조처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하부급법원의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12일 합의했습니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대이란 제재 강화 법안에 첨부되는 이 법안은 인권 침해와 사이버 공격, 시리아 정권의 무기 공급 등에 연루된 러시아의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백악관이 기존 제재를 완화하거나 중단하기로 할 경우 의회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는 상원 금융위원회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은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와 크림반도, 시리아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행동들과 사이버 공격, 그리고 미 대선 개입에 대응해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미에 있는 나라 파나마가 13일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하나의 중국만을 인정한다며 타이완이 중국의 일부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정부는 파나마가 오랜 유대관계를 저버리고 경제적 이익을 쫓아 자신들을 고립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첫 해외 순방국으로 파나마를 방문했었습니다. 파나마가 타이완과 단교함으로써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20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최근 일부 국가가 카타르를 고립시킨 것을 두고 이는 비인간적인 것이며 이슬람 가치에 반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몇몇 아랍권 나라는 테러와 이란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카타르와의 외교관계를 끊었습니다. 석유부국인 카타르는 이 조처로 물자 운송로 대부분이 끊기면서 생활 필수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과 지역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만, 즉 살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쌓이는 경우를 말하는 이 비만은 다양한 병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주의를 요하죠. 그런데 최근 뉴 잉글랜드 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약 20억 명의 인구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980년과 비교하면 모두 73개 나라에서 비만 인구가 2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약 8천만 명 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조사되면서 세계에서 성인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만의 주요 원인으로는 균형 잡히지 않은 식단과 먹는 양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운동량, 그리고 특히 과장되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식품 포장 등이 꼽혔습니다. 불필요하게 고열량의 식품을 과다 섭취하게 하는 환경이 문제라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운동, 또 적당량의 식품 섭취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6월 1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30도, 신의주 15도에서 29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5에서 28도, 함흥 13에서 33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메간 트레이너의 노래입니다. Lips are moving. 당신은 언제나 거짓말만 늘어놓는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동시에 일어나서 시민 수천 명이 체포됐습니다.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구류 처분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공식 외교 관계를 맺고 타이완과는 단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민간용 무인 비행기 드론 실명제를 도입했는데요. 현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12일은 옛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연방이 새롭게 성립된 걸 기념하는 국경일, 이 러시아의 날이었는데요. 수도 모스크바를 비롯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관영방송인 RT에 따르면 이날 경찰 추산으로 4,500여 명의 시위대가 이 모스크바 중심 트베르스카야 거리에 모였고요. 또 사하로프 대로에도 1,8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2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 3,500여 명, 또 예칸테린부르크에 2,000여 명 등 전국 100여 개 도시에서 수만 명이 동시에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민들은 푸틴 없는 러시아, 푸틴은 도둑이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행진했는데요. 지난 3월에 이어서 또다시 러시아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푸틴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셨는데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뭡니까?
예,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부패를 러시아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올해 초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실상이 담긴 보고서를 인터넷에 공개하면서 반정부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 문서 공개 직후인 지난 3월 시위로 러시아 전역에서 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당국에 구금됐고요. 이날도 수도 모스크바에서만도 4천 명 넘게 경찰에 연행됐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500여 명이 구금됐다고 러시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예, 총리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예, 이 메드베데프 총리는 전직 대통령이자 또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고급 저택과 넓은 땅, 농장을 비롯한 대규모 부동산 그리고 호화 요트 등 막대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문서에 드러났습니다. 이게 이 공직자 봉급으로는 가질 수 없는 수준이어서요. 시위대는 메드베데프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또 추가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의 사과와 부패에 연루된 인사들의 퇴진도 함께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문서를 공개했던 야당 지도자가 당국에 붙잡혔다고요?
네, 메드베데프 총리의 부정축제 문건을 폭로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가 월요일 러시아 주요 도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이 모스크바에서 체포돼서 즉결 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모스크바 지방법원은 나발리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30일 구류형을 선고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나발리는 지난 3월 이 시위 때도 15일 동안 구금됐었습니다.
예. 자, 국제사회는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 신문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이번 시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줄곧 80%대를 지켜온 러시아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자체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예,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통해서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구금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성명에서 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시민과 인권운동가 또 기자들을 구금하는 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러시아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러시아 국민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하는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면서 시민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한편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합의했다고요?
예, 미국 상원의 공화민주 양당이 월요일 이 백악관이 독자적으로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없는 추가 대러시아 제재 합의했는데요. 양당의 뜻을 모은 이 추가 제재의 목적은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을 징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 강제 합병,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을 지원한 혐의 등 기존 러시아 제재 사유도 함께 포함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나마의 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네요.
네,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겸 외무장관이 화요일 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공동 코미니케 성명에 함께 서명하면서 수교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파나마 정부가 타이완과는 단교했다고 밝혔는데요. 양국의 공동 성명에는 파나마 정부가 중국 정부를 중국 전체를 대표하는 유일하고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한다. 파나마는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끊고 앞으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관계나 교류를 맺지 않기로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수교에 대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타이완은 즉각 반발했다고요?
예, 지난해 차잉원 총통 취임 이후 이 타이완 당국이 중남미 외교에 공을 들이면서 이 파나마는 타이완의 우방으로 계속 남아있었는데요. 화요일 전격적으로 중국과 수교하고 외교 관계를 끊자 타이완 정부가 양측을 상대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총통부는 성명을 통해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여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나마와 협력했지만 이 금전을 투입한 외교 방식으로는 경쟁을 벌일 수 없었다면서 중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타이완 국민의 생존 권리에 공공연한 위협이자 주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파나마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리다웨이 타이완 외교부장은 이 파나마가 마지막 순간까지 타이완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파나마는 어떤 나라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이 파나마는 북미 그리고 남미 대륙을 연결하는 허리 지점에 있는 교통의 요지인데요. 파나마 땅에 물길을 파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로인 이 파나마 운하로 유명합니다. 타이완과는 지난 1912년 중화민국 성립 이후 지금까지 105년 동안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최장기 수교국이었는데요. 미국에 이어서 파나마 운하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이어서요. 중국은 최근 다양한 경제 협력을 제공하면서 수교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월요일 텔레비전 연설에서 중국과의 수교는 우리나라를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파나마와의 단교로 타이완과 수교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전 세계 20개국으로 줄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달 1일을 기해서 무인 비행기, 이 드론 실명제를 단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얼마나 등록됐습니까?
예, 흔히 이 드론이라고 불리는 무인 비행기는 사람이 타고 직접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선으로 조종하는 비행체죠. 예, 중국 당국이 6월 1일부터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민간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게 하는 실명제를 단행했는데요. 화요일 현재 약 4만 5천 명이 등록했다고 중국 민간항공총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오는 8월 말까지 민간용 드론 소지자는 반드시 실명 등록을 하고 이 정부가 발부하는 등록증을 이 드론에 부착할 걸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드론은 불법으로 간주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자, 중국 정부가 이렇게 민간용 드론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뭡니까?
예, 우선 민간용 드론으로 인한 항공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입니다. 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아다니는 이 드론은 특히 여객기의 이착륙 안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만 해도 드론 넉 대가 중국 서남부, 쓰촨성, 청두 상류 국제공항 상공을 불법 비행하는 바람에 수십 대의 여객기가 다른 공항에서 착륙하거나 회항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기계적인 결함이나 무선 신호의 오류 등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잇따라서 실명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상업용 드론은 강력한 규제를 받지만 이 개인의 취미를 위한 비상업용 드론은 지난 5월에 연방 항소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중국에서는 이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예, 중국 민간항공총국은 드론 제조업체들과 사용자들도 점점 더 이 실명제를 지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 드론이 결혼식, 광고 촬영, 언론 취재, 재난 구조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실명제 등록을 통해서 무분별한 운행에 따른 각종 사고나 드론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예, 최근에 이 중국 시장, 중국에서 이 드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예, 중국의 드론 시장은 대대적인 정부의 지원 속에 연간 5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민간 드론 제조업체도 중국의 DJI 회사로 전 세계의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아이리서치 보고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용 드론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에는 750억 위안, 미화로 11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전망이고요. 또 드론으로 촬영하는 항공사진 시장도 300억 위안, 44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걸로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출석하는 상원 정보위원회 공개 청문회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청문회 소식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을 가로막았다는 소식, 또 여름방학 동안에 일하는 미국 청소년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13일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공개 증언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청문회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세션스 장관이 자발적으로 나오겠다고 해서 열리게 됐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열린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에 관한 의혹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날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He was very close to and inevitably going to recuse himself for a variety of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세션스 장관이 결국에는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건데요. 공개석상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계속 관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사실을 FBI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의혹이 불거지자 세션스 장관은 지난 토요일 의회 보낸 서한에서 이 문제에 관해 말할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청문회에서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청문회가 이제 열리게 됐는데요. 이제 막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의원들이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하게 될까요?
네, 먼저 러시아 대사와의 접촉 문제입니다.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원장 위원장과 마크 워너 부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 점이 우선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이 세션스 장관은 지난 3월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에 세션스 장관이 세르게이 키슬리앙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릴 당시 다른 대사들과 단체로 만났고 9월에는 의원 사무실에서 개인 면담을 했다는데요.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 문제가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심지어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으므로 사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거죠?
맞습니다. 세션스 장관은 트럼프 캠프 자문 자격으로 만난 게 아니라 연방 상원의원 자격으로 만났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러시아 대사와 선거 문제를 논의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자 러시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대사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지 모른다.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지난해 4월에 워싱턴의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트럼프 캠프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행사에 세션스 장관과 키슬리앙 대사 두 사람이 모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법무부는 세션스 장관이 이날 이 호텔에 가긴 했지만 키슬리앙 대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션스 장관은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도 다시 이 점을 강조하면서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에서 부적절한 면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러시아 대사와의 만남에 관한 의혹 외에 또 어떤 문제가 다뤄질까요?
네, 코미 전 FBI 국장의 경질과 관련해서 세션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서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하면서 세션스 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청문회에서 러시아 수사 때문에 자신이 해임됐다고 말했는데요.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했으면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도 관여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USA Today 신문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만 손을 뗐을 뿐 다른 수사에서는 여전히 코미 전 국장이 상관이기 때문에 경질에 관여했다는 대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최근 세션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네, 세션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세션스 장관이 사임할 뜻을 밝혔다고 지난주 ABC 방송이 보도했는데요. 이 문제 역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손을 떼기로 하자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션스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는지 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질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주 청문회에 참석했던 이 정보기관의 수장들은 질문에 대한 그 확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세션스 장관은 의원들의 질문에 좀 속시원히 답을 할까요?
예, 대통령이나 행정부 관리들은 입법부나 사법부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특권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행정부 특권이라고 하는데 이 세션스 장관이 이를 들어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쇼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월요일 이를 단정하긴 이르다고 말했는데요. 질문 범위에 달렸다면서 세션스 장관이 행정부 특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 시행이 또다시 법원에서 저지됐군요.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항소법원이 월요일 행정명령의 시행을 정지시킨 하와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테러 방지를 위해 입국 심사 과정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란과 시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 국민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미국 입국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법원은 근거가 충분해 충분하지 않다면서 시행을 가로막았습니다.
네. 이 앞서 다른 항소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었죠.
네. 지난달 25일이었죠. 버지니아 리치먼드에 있는 제4항소법원 역시 이민 관련 행정명령의 시행을 가로막은 하급법원 판결을 10-3으로 유지했습니다. 메릴랜드 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이 두 항소법원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 내의 일이란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앞서 제4항소법원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이 있긴 하지만 이 권한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고요. 이번에 제9항소법원 역시 이민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판결을 내린 제4항소법원 같은 경우에 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언을 근거로 해서 이 행정명령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9항소법원은 어떤가요?
네. 이 제9항소법원은 종교의 자유보다는 이민국적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이민국적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 법은 국가 이해에 관련됐을 경우 예외를 허용하긴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란 행정부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미국 역사에서 이처럼 위험한 때에 예상했던 대로 항소법원이 또다시 행정명령에 반하는 판결을 내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프 센션스 법무장관 역시 앞서 항소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을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관련 행정명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에 이민 관련 행정명령에 관한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여름방학이 거의 3개월여에 달합니다. 이 긴 여름방학 동안에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음식점이나 극장 또는 식료품점 같은 곳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여름방학 동안에 일하는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자, 청소년들이 일을 많이 하는 7월을 비교해 봤더니 지난해 7월에 일을 했거나 일자리를 찾는 16살에서 19살 청소년의 비율은 43%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수치는 10년 전인 2006년보다 10%포인트나 줄어든 거고요. 약 30년 전인 1988년에서 89년 7월에는 일을 한 청소년의 비율이 70%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일을 하는 10대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네, 한 가지 이유는 학생들이 일보다 공부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지난 수십 년간 10대들의 일상에서 공부가 차지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업 양이 많아지고 또 어려워지면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공부를 쉬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이 여름 학기 수업을 듣는 학생이 크게 늘었는데요. 노동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여름 학기 수업을 들은 학생의 비율이 지난 1985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뭐 전에는 낙제한 학생들 또는 부족한 수업을 따라잡기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여름학기를 들었는데요. 요즘에는 대학 입학에 유리하게 하려고 듣는 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여름학기 수업을 통해서 대학에서 필요한 학점을 미리 따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이 대학 입학 사정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여러 특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여름방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하기보다는 공부나 특별 활동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다른 노동력에 밀려서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인들의 은퇴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데 고용주들이 청소년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선호한다는 겁니다. 또 미국 노동시장에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청소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하던 단순 노동을 이민자들이 대체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가 하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일하기에는 청소년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미국 유명 사립대학의 경우 학비가 1년에 5만 달러에 달하기도 하는데 연방정부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7달러 25센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자, 그래도 일을 함으로써 얻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일부에선 학생들이 여름방학에도 공부에 매달리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일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와 집 이외의 세상을 경험하면서 독립심을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돈을 관리하는지를 배우고 상사를 비롯한 여러 연령의 동료들을 대하면서 대인관계 역시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 경험은 청소년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종교에 대한 갈등 못지않게 유럽에서 가져온 질병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손 한번 써볼 엄두조차 못 내보고 모두 죽어가고 있다.
어쩌면 천연들은 서막에 불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위태롭기만 하던 이들의 관계가 위기로 치닫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인디언들은 또다시 정착민들을 살해했고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결국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부 미국 초기 13개 식민지들의 성립.
1675년에 시작된 인디언과 정착민들 간의 싸움은 2년 동안 계속됐고 역사가들은 이를 필립 왕의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정착민들은 완파노아그 부족은 물론이고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주변의 다른 인디언 부족들까지 공격했습니다. 정착민들은 마치 북아메리카 땅에서 인디언 원주민들을 모두 없애버릴 기세로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족들까지도 가리지 않고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인디언들은 목숨을 걸고 맞서 싸웠지만 총과 무기를 앞세운 유럽인들을 당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2년에 걸친 필립 왕의 전쟁으로 정착민 600여 명, 인디언은 6천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포심, 또 타협의 실패로 일어난 필립 왕의 전쟁은 양쪽 모두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앞으로 신대륙 곳곳에서 벌어지게 될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정착민들 간의 끝없는 싸움, 그 서막을 알리는 시작일 뿐입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영국의 청교도들은 영국 교회, 즉 앵글리칸 처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욱 엄격하고 성스러운 교회와 신앙 생활을 추구했고요. 신대륙인 매사추세츠에서는 종교적인 탄압을 받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의 행렬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1690년경 매사추세츠에는 약 5만 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교도들은 지금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 최대의 종교 그룹을 형성하며 영국의 식민지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만이 유일한 신앙이라 여겼고 식민지의 모든 주민들은 청교도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신대륙의 행정기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정착민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신대륙에 정착한 식민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행정기구에 관여했고 행정기구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주민들의 신앙생활에도 관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착민들은 이런 제도에 찬성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로저 윌리엄스입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영국의 뉴 잉글랜드 식민지 개척자이면서 청교도 목사였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인디언 원주민들의 토착 신앙은 분명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내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며 믿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의 말이 맞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을 건너왔던 우리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고 처벌하고 나와 똑같은 종교를 가지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죠.
총독은 종교 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 문제도 헌금은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내면 되는 거지 모든 주민에게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친애하는 정착민 여러분, 우린 지금 인디언들의 땅을 훔치고 있습니다. 영국 왕이 무슨 권리로 인디언들의 땅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입니까? 영국의 왕에겐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로저 윌리엄스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연설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자손 대대로 영국에서 살아왔듯이 이 땅은 자손 대대로 인디언 원주민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런 인디언들의 땅을 영국 왕의 특허권을 내세우며 마음대로 차지하고 마음대로 나눠주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기독교 신자인 우리가 땅도둑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땅이 필요하다면 인디언들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고 직접 구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주장은 매사추세츠의 플리머스 정착민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로저 윌리엄스의 뜻에 찬성하는 동조자들과 위험한 생각이라며 비난하는 반대자들이 양측으로 나뉘면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로저 윌리엄스 목사 얘기 들으셨어요? 교회 안 다니면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인디언들에게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던데, 아유, 그 사람은 우리 청교도 목사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불리한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로저 윌리엄스 목사 말이 100번 맞는 말이죠. 우리는 인디언들에게 미안해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의 땅에 울타리를 쳐놓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인디언들을 못 들어오게 내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영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아신다면 자기 종교를 지키겠다고 배 타고 떠난 아들이 멀고 먼 신대륙에서 땅도둑이 됐다고 슬퍼하실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게 다 땅이고 이 광활한 땅을 처음 미개한 인디언들이 관리를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돈을 주고 사야 합니까? 난 싫습니다.
나는 양심을 저버릴 수 없으니 로저 윌리엄스를 따르겠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Lena. Listen carefully.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본문에서 리나가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나가 우리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실패하고 말았다고. 라고 하자 저는
Oh no. Oh, 안 돼.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엔 리나가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알았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뭐.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Today's expression is back, B-A-C-K, back to the drawing, D-R-A-W-I-N-G, drawing board, B-O-A-R-D,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When you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means your attempt to do something has failed. So it's time to start all over again using different methods. It simply means that you have to start from scratch again. Back to the drawing board는 무엇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계획 등이 실패한 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ck to the drawing board.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리나가 저와 함께 준비한 계획한 일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리나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My boss didn't like my idea, so I have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come up with a new on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새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해 라는 뜻입니다. 네,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Let's review. Back to the drawing board. This expression is used to show that an idea or proposal has been unsuccessful and that a new one must be thought of or planne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이 원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의 노래 미셸 브랜치의 All You Wanted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북한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북한 정권이 최근 몇 달 동안 핵 프로그램의 규모와 속도를 더욱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모든 국가에 대한 위협이고 현재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핵무장을 한 탄도미사일 개발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다른 대륙에까지 미칠 수 있는 이 같은 프로그램은 지역의 동맹국들, 동방국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매티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강력한 국제적 일치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거듭된 다짐을 반기고 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중국이 결국에는 북한이 자산이 아니라 전략적인 부담이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4월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당사국들이 책임을 다하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모여 함께 노력한다면 한반도 문제는 신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말에 동감하며 그 말은 우리 모두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을 멈추도록 새로운 압박을 가하는데 유엔과 동맹국들 그리고 동반국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유엔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목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북한의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고 거기에 가장 첨단의 장비를 포함한다는 우리의 결의는 철통 같다고 매티스 장관은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최근 탄도미사일 요격 실험에 성공해서 보여준 바와 같이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